골로새서 2장 4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첨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천국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이제 4절부터 23절로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서신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가를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셨다. 지금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었다고 알려주고 있고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고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바라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만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 위에 굳게 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또한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사역,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교회의 왕으로서 이뤄가시는 사역,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서신까지 보내며 이렇게 또다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4절만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즉 내가 그리스도만을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공교한 말, 즉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풀어서 사람의 설득 있는 말이나 궤변을 가지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그리스도만을 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 다른 그 당시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 공교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 하는 복음을 흔드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믿음에서 흔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도 외의 것을 가르치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애타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서신을 보내며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알고 누리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사실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서신서들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각기 겪는 교회마다의 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성도들마다 겪는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는 것에서 다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같아요. 문제는 달라도. 당시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 골로새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문제를 다뤄주시는 겁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당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에게서, 친지들에게서, 세상에서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갔을까요? 그뿐 아니라 각 가정마다 성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각 성도들과 가정이 겪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뤄주시는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더 큰 문제를 다뤄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시련으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문제를 다뤄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지금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물론 어렵고 힘든 문제들 다 있습니다. 병도 걸리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찾아옵니다. 아니 죽음의 문제까지 찾아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이 죄성.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 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기 아들만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왜?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만 주시는데 복음의 비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줄 수는 없죠.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다른 것을 줄 수가 없고요. 또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물론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보낼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죠. 얼마 전에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사실 이 서신을 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다 사도 바울이 뭐 3년 동안 사역하며 세우고 뭐 몇 년 동안 사역하고 세우고 떠난 몇 년 정도의 교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verse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너희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의 규모를 보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규모라는 뜻은 orderliness, 즉 이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게 군사용어, 군대용어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질서 있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의 교리 위에 굳게 질서 있게 군사처럼 잘 훈련받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아도 복음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어 자라간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진리 복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하나 된 것에서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그 잘 자라가는 가운데서도 항상 문제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만나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 생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음식으로 바뀌죠? 이 하찮은 음식,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훈련받고 교리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질서 있는 모험 같지만 그 만나처럼 어느 순간에 또 이 하찮은 말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구하려는 죄성이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고 이를 따라가려는 자들이 왜? 이 복음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이제는 좀 지겹거든요.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비록 그 수가 작다고 할지라도 온 교회에 퍼지기 전에 빨리 잘라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0에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려고 했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지 않고 하찮은 말씀처럼 여겼던 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Verse 22, 20절에서 22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즉 세상 사람들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왜 다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걸 또 원하며 살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왜 자꾸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려고 할 때에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찾아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이에요. 항상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내부적으로 거짓 가르침의 공격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미혹이 항상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자들,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항상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신앙 중에 이 땅에서의 유형교회를 알려줄 때 Church Militant라는 말을 써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천국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듯한 거짓으로 미혹하여 성도를 참복음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와 성도를 항상 거짓으로 흔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납니다. 외적으로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시련, 내적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떠나려는 죄악, 그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깨는 문제들. 그런데 밖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보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들보다 아니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참 복음과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다시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죄성에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일들과 이 세상의 온갖 거짓으로 둘러싸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를 복음에서 흔들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하고 천국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즉, 항상 복음으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붙들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싸우지는 못해도요. 이 싸움을 싸우려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만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게 하려고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천국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이 싸움을 꼭 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이 싸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 verse 6 and 7.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명령은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너무나 심이 들어요.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만이라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왜? 얼마나 다른 것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려고 인정 안 하려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의 싸움. 예수님 붙드는 싸움입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우리 교회도 다시 또 이 싸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붙드는 싸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 천국의 현실만 붙드는 싸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듦으로 죽음까지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 했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때 골로새 교인들 중에 어떤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받고 복음에서 흔들렸는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캐러고리 중에 하나는 뭔가 아니면 세 가지나 다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원리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무엇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를 이 세 가지의 내용에서 특별히 알려주시는데, 먼저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명하신 후에 세 차례에 걸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것을 물리치라고 명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이 따라가려고 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아니면 성도들 마음을 주장했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이에요. Verse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다 사람의 유전이라, human tradition, 인간의 살아왔던 방법들, 전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들,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가르침들, 이 세상의 여러 사상과 원리와 생각과 방법들,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겠죠.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해도 복음하고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복음까지 이렇게 풀어서 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 노략질이라는 단어가 captive라는 단어예요. 포로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전쟁의 의미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피하여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전쟁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같은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나 성도가 거짓 가르침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그 거짓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사단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본주의적 사람의 생각, 세상의 철학,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들,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게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십니다. 내 삶이 무엇이 내 삶을 주장하는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Verse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언약을 섞어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 거짓 선생들 중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예법, 구약의 세르머니얼 러, 구약의 그 의식법들 있잖아요. 제사법이라든지 뭐 절기법 이런 음식법들 이것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절기들, 유대인의 달력들, 안식일에 대한 그 옛 언약의 가르침을 여전히 지켜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라 성도들을 정죄하고 평론했다, 판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것을 지킨 자들, 안 지킨 자들. 이들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적 뭐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참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지만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은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약의 예법들을 지켜야 한다. 종교적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특별히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 골로새 교인들 더욱 할례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로 판단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지. 뭐 이거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따라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십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딱 다 풀어집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옛 언약의 율법들, 의식법들, 예법들은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장래 올 곳에 대한 그림자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증거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체가. 그 실체, 몸, 참것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으로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림자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할례도 결국은 뭘 가르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잘려져 나가고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모든 예법들, 뭐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구약만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옛 언약의 현실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풀어지는,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현실 속에서 구약을 보지 않고 옛 언약만 가지고 전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고 십일조하면은 엄청나게 창고가 채워지고 다 구약의 옛 언약의 예법들입니다. 예수님으로 풀려야 돼요. 천국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옛 언약의 원리로 종교적인 행위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도 자꾸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겁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증거를 자꾸 찾게 하려고. 복음 말씀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Verse 18.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게 나와요. 이 원어적인 뜻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제 금욕주의라는 거 알죠? 자기 몸을 쳐서 막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빠진 금욕주의, 자기의 어떤 참선과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몸을 막 치고 막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어디 뭐 3천배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경건케 하는 삶. 이것이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겸손은 일부러 겸손함, 즉 위선적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일부러 겸손함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다 이 세상 종교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누가 이런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 우리도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줘서 경건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착한 삶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지 않고 그저 도덕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자유주의 신앙 같은 거죠. 교회에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 배우려고 나오고 자녀들 보내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게 하거나 본 것에 의지하여 즉 자기 체험에 의지하여 그것을 과장하여 따라가게 한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시는 문제들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본 것에 의지하여 혹은 체험을 따라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 믿음의 증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보았고 이런 걸 체험했고 그것을 과장하여라는 말씀을 쓰세요.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 십자가 복음으로는 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체험을 구하고 헬라인은 도덕을 지혜를 구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표적, 체험 아니면 도덕, 지혜 따라감으로 곧 맨 뒷구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받게 될 너희 상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므로 너희 상을 빼앗기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류의 거짓 가르침들이 모양들은 다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전하고 따라오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리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아무리 뭘 보고 체험했다고 해도 다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는 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요. 왜? 우리의 정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이 이것들을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도 광명의 천사처럼 일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악하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좋은 가르침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해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말은 다 붙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다 그럴듯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지금도 다 잘 믿는 것 같이 고백은 하는데 또 예수님은 아닙니다. 지금도 다 다른 교회 이런 사람들 다 비판하고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본작 자신은 또 예수님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처럼 인본주의적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 세상이 주장하는 여러 사상과 원리들 따라가려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증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천국이 왔는데도 예표와 그림자는 다 지나가고 그 몸과 실체와 참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와 같은 다른 것을 더해야 하고 그래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의 순종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내 부족하고 내 이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부족하여라고 생각하여 다시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늘 내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참 구원주로 믿지 않는 그 자유주의 신앙처럼 성경을 그저 좋은 가르침 주는 책, 예수님은 그저 좋은 훌륭한 선산 위인처럼 전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나요? 성도를 판단할 때, 교회를 판단할 때 그저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훌륭한가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말씀보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이 더 과장하여 붙들게 하려는 그런 모습. 내 체험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 모습들이 다 다를지라도 결국은 다 예수님만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 마지막 결론으로 19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시 말씀하시며 이 세 가지 거짓 가르침을 다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 보시겠어요? Verse 19 through 23. 잘 들어보세요. 19절에서 23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결론이 뭐냐. 첫마디, 19절 첫마디가 결론입니다. 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몸과 그 몸의 지체들인 각 성도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자라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붙든다. 그리고는 이미 말씀하신 거짓 가르침을 거듭거듭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초등학문, 너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의문, 즉 예언약의 율법을 가르치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에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삶으로 다시 살았을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연결이 돼요. 3장 첫 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에 속한 삶이 너희 원리라는 겁니다. 삶에. 그게 누구시냐? 예수님. 그래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너무나 세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Do not handle. 다루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Do not taste. 아니 맛보지도 말래요. Do not touch. 건들지도 말래요. 기웃기웃 거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는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즉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을 맛보고 그 예수님을 만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간단한 명령인데 저 자신을 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이 있는지, 얼마나 뿌리 깊게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가는지,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맛보고, 예수님만 만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모든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시고 그분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각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더욱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가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현실, 어떤 어려움, 어떤 거짓의 공격에도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보다 더 중대하고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뭐 늘 드리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요.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 이겁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예수님이 계시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자들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더욱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갈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만을 알아가고 믿고 붙들고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